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훔서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대상으로 심판과 멸망을 맹렬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나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본래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 진노의 잔이 다 찼다 하시면서 이 아수르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로 볼 때 정말 모두를 당황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아수르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수르 제국에는 늘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의 높이는 60m 정도 됐고요. 또 성벽의 두께는 쌍두마차 3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너비를 자랑했던 성벽이었습니다. 또 성 주변으로는 해자라고 하죠. 강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강의 깊이가 무려 18m나 되고요. 강폭은 42m나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 철옹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가 곧 이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나훔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나훔서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작은 선지자의 이름, 그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제국 아수르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분명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나라 모두가 이 말씀에 일제히 코드숨을 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 그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훔서 말씀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1장 1절 말씀부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나훔서 1장 1절에는 다른 예언서들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나훔 1장 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보통의 다른 예언서들은요, 이 말씀이 누구누구의 묵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글이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어상 이 글이다에 해당하는, 이 글에 해당하는 표현은 기록된 말씀, 쓰여진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종이에 글을 쓰고 지우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나 아무 글이나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하고 또 그 중에서도 분명한 사실만큼, 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만 종이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나훔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똑똑히 봐라. 저 아수르의 니느웨는 분명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전 612년에 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사실상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멸망의 과정이 오늘 본문인 나훔서 2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 이 말씀은요, 아수르가 멸망하기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들이 멸망하는 장면을 이 나훔서 2장은 마치 눈앞에서 그 모든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0절 말씀부터는요, 이미 아수르가 멸망해 버린 것처럼 이 멸망당한 아수르를 향한 조소하고 조롱하는 노래가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 성경에는요, 이 구절이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하, 우메북하, 우메불라카.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카 오메부카 오메블라카. 뭔가 라임이 살아있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직역해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황무, 황량, 황폐. 이 딱 세 단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멸망당한 이 니느웨의 모습은 그저 황무 자체다. 그저 황량, 황폐, 단어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멸망당할 당시의 니느웨의 백성들의 모습도 함께 노래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니느웨 주민들이 낙심하여서 낙담하여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릎이 서로 부딪히다는 것은요, 무서워서 다리를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은 서로 부딪히고 허리는 아프고 얼굴 낯은 빛을 잃었고, 여러분 점점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두려움과 공포,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래서부터 위로 점점 충만히 차올랐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 전까지만 해도 이 아수르는요, 언제나 주변국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쪽,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 이후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그 다음 절인 11절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사자가 왕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 산헤립도 자신을 가리켜 사자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전에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사자 같은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사자의 굴이 어디냐, 먹을 곳이 어디냐, 머물 곳도 먹을 곳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수르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23절까지 와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누가 누구의 대적이 되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의 대적이 되어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제국 아수르가 이처럼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으니 여러분, 제 아무리 제국 아수르 니느웨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나오면서 말씀은요, 아수르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그 멸망의 장면까지도 묘사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했던 결정적인 이유까지도 세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책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수르는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또 그가 멸망당했던 이유까지 명확히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나훔서가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요,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과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만큼은 그들과 다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너희만큼은 이 니느웨의 길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길, 니느웨와 전혀 다른 길.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수르가 이처럼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과 이 말씀과 그 반대길을 걷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 말씀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되는 표현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겠지요. 다시 말해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나홈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태초, 창세기 말씀부터 또 그것도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도 그러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광야 40년 여정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그러셨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언서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또 그대로 어디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곳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게다가 성경의 66권 중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 장막을 어떤 장막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태초부터의 또 영원한 소망은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여러분 니느웨를 가리켜서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대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적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싸움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보복은 보복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 당신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만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신약의 사도 바울도요, 로마 교회로 변하는 그의 편지 서신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매 순간 소망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는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왜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오늘도 다른 이유 없을 겁니다.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너에게 이 날을 선물로 준다 하시는 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오늘도 똑똑히 기억하셔서 허락하신 이 하나를 살아갈 때에 다만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신실히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작을 이처럼 주님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친히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세문안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쉼의 시간에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당회와 재직 세문안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몸과 마음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일까지 계속되는 새청년부 국내 선교 사역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등부 수련회를 친히 주관하셔서 세문안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오늘도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 나라가 언제나 주님 손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진정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붙드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올려드리는 존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